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사실 과학으로 이 창세기를 다 설명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을 증명할 수 없다가 아니고 과학으로 다 이 책을 설명은 할 수는 없다. 이 책을 가장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신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을 삶을 살펴보게 되면 참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사고는 다 이렇게 수동적이 되어 있고 노예 근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갈 때 스스로 무엇 만들어내고 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센 고생을 하고 돌아다녀서 언제나 그쯤에 이를까 두려움과 불안이 꽉 차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들이 믿는 나는 애굽 땅에 있는 430년 동안 너희들이 수도 없이 보았던 잡신들과 다르다. 미신과 다르다. 다른 신과 다르. 나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선포받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그 크고 높으신 위엄 가운데 납작 엎드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모세가 이 말을 받았을 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3부 청년 예배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목사님 오징어가 어떻게 납작 엎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참 설교를 잘 들었구나. 오징어는 이렇게 우리 그 편 있죠? 저만 사용하는 거 아니죠? 오징어가 이렇게 납작 돼서 완전히 바닥에 깔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고 높으신 위엄의 하나님이 본인의 위엄과 그 어미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이미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시기 시작하셨다.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이거나 너무 높은 신분에 있으면 말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나랑 수준이 다르고 뭐 교만한 마음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말을 못해요.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물론 모세는 알았겠지만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그 창세기의 이 필치 또 혹은 창세기의 뉘앙스는 좀 달라집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신 분도 알겠습니다. 저도 애를 셋을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표현력이 좀 없지만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죠? 야 사자가 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읽을까요? 아니죠. 야 사자가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동화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서 위엄 있게 계속 얘기하신다면 백성들이 듣기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친밀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1장에 담겨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얘들아, 내가 만든 첫째 날은 뭘 만드는 줄 아냐? 나는 빛을 만들었거든.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어. 내가 그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거든. 하늘과 바다를 나누는 궁창을 만들었어. 셋째 날은 뭘 만든 줄 아냐? 무치를 만들었거든. 자세히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실 때. 동감이 안 되십니까? 근데 넷째 날을 만들 때, 야, 그 빛으로 말이지. 내가 첫째는 만든 빛을 가지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거든. 다섯째 날은 두 번째 때 만들었던 궁창을 만들었대. 하늘은 새가 나르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었던.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그 무체에 짐승이 살도록 내가 창조하였단다. 여러분 어떻게 좀 친숙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자, 오늘 24절로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나누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마침표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피조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악이 있고 독이 있고 나무들도 신음하고 동물들도 사나워지고 막 그랬는데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론 사람도 무섭긴 하지만 사나운 날짐승도 참 무서웠지 않았을까. 밤에 우러대는 사막의 여우들이라든지 독사라든지 맹금류라든지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달려들 그런 이러한 무서운 맹금류와 사자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막에 사는 많은 것들이 너무 무서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종류대로 다 만드신 이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진간히 알아서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배려하시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딱 해서 당신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서프라이즈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픈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 수많은 맹금류나 뭐 이런 동물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저것들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구나. 제가 아는 지인 중에요. 개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만한 개든지 뭐 사자 같은 개든지 할 것 없이 개만 나타나면 뭐 이렇게 돌아가고 막 소리를 깨지르고 막 괴경화를 보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개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싫어. 그리고 나서 이 개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가 만물의 창조주, 이 창조주의 이 가장 으뜸인 형상을 가진 자.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인사가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를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보셔요. 눈이 오고 식물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건 너무나 축복의 인생 아닙니까? 참 기뻐요. 기뻐. 자,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인간을 설명을 하는데 참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끝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무슨 표현을 쓰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아시다시피 복수입니다. 여기에 복수로 독특하게 세 번이나 묘사하셨을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삼위일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알맞게 빚으시고 계획하시고 고안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기 시작했다. 여기에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 8장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에 내라고 하는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역시 태초에 창조자가 되셨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창조를 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서로 관계적으로 소통이 되고 회복되고 모든 일을 할 때 배려하고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태초전부터 있었다. 이 주님 잠언의 기자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천 년이 지난 한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얘기를 하면 놀라운 표정을 좀 지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딱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를 할 때에 독특한 표현을 했죠. 잠언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들이 창조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좀 더 깊숙이 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이 이것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온 율법과 강령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노예의 습관에 익숙해진 삶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바빴고 음식이 있으면 자기 배 채우기 바빴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 노예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소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변한 겁니까? 짐승처럼 변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을 해요. 좀 먹을 것 없으면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원망하고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는 것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간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너희들은 그냥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너희들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 뭐하며 살라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뭐 부대끼지 않을 수 없죠. 갈등하며 안 지낼 수 없죠. 뭐 심지어 부부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부딪히고 매번 갈등하고, 어떤 분을 보면 참 희한한 부분 계세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인 것만 봐, 저 사람은. 아니, 빛과 그림이 있는데 항상 볼 때 그림자를 봐. 뭔가를 얘기하면 항상 삐딱한 얘기를 해. 있어요, 없어요, 누구? 희한한 것 말이에요. 뭔가를 좀 잘해보자 하면 늘 뒤에서 딴소리예요. 있어요, 없어요?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하여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더니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다 주저했죠.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발은 맨발이나 혹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뭐 가진 더러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세족식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깨끗한 발이 아니고 그냥 저녁에 때가 찌드는 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문화는 종이 상전에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였죠. 큰 잔치에 초대될 때 종들이 있다가 발들을 씻겨서 들여보내는 건데 자기네들이 선생님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장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죠. 그럼 주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껴주세요. 아, 이 양 보려면 빛을 좀 보세요. 그리고 좀 더 배려해 주세요. 자꾸 찍으면은 찍혀서 넘어가요. 그 어두운 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자꾸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초대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 심정을 잘 이해를 해요. 우리 어머니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부여가 나고 못 참으면은 제가 습관 하나 있다 하셨죠? 에이, 그러더니 문 닫고 팍 들어가서 그때부터 안 나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하고. 그 중에 18번이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귀에 맴도는. 박자 음정 다 틀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대끼니까. 그 18번 하나 말씀드려요? 찬송? 이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또 눈물 흘리고 박자 다 틀려. 음정도 다 틀리고 형제자매 한자리에 밖에서 뭐 식사하세요 그래 나오지도 않아.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참고 나오시지. 그런데 지금은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버지. 그리고 또 막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을 씻기는 모습이 회복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또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를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앞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모든 생물은 종류대로 종류대로 계속 말씀하셨다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생각하기를 우리 민족은 열등 민족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강한 애굽 군대나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애초부터 우월한 민족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종족대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평등하다는 얘기죠. 종족대로 우월반이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문화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고대 사회에 여자들이 수에 치지도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 이샤, 이시라고 한다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정성들여 봐라. 기억하시죠? 창조라는 단어. 만들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고 봐라라는 단어는 창조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뭐하셨다?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니라. 감격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정성스럽게 뭐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어떤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앉아서 세상 생각이나 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한 시간 와가지고 말입니다.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독특하고 고유하고 아주 고급지게 만드심을 믿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자, 그리할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내가 왜 감히 그 사람을 무시해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이십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진심으로 이러고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28절이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 위임명령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선포를 해보면 좋겠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을 뭐 430년 동안 다스림을 받아왔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데 자기들 잘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루저인데 찌질이들이고 혹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고 뭐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농업, 축업 뭐 이런 거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밥비로 먹고 그냥 430년 동안 시킨 일만 했던 종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놓쳤던 구절이 하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단어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린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자격을 얻은 것도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보십시오. 시간상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뭐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다고요? 상달되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자기의 속상함과 아픔과 상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고통의 소리를 오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나라로 만들 것이니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가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소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세상의 복과 자꾸 섞어버리니까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오복,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강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끝까지 별 탈 없이 살고 여기에 온전히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성경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주님이시니 내가 무릎을 꿇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출애굽 노예의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가정을 일으키려면 어렵습니다. 무리수예요. 사람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 만들기도 무리수입니다. 교사들 인정하시죠? 성경의 곳곳에 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한 자들이었어요. 한나,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읊조리고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의 단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묵상하다, 제잘거리다. 뭘 묵상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예 마지막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 뭘까요? 소통이죠. 이 세상의 오복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복스러운 인생을 산다. 제가 오늘 바나바 기도회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잠깐 그분만 잠깐 언급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맛만 보여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TV를 어느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MBC에서 방영하는 아크 오브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맛의 방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맛의 방주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색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빠르게 음식을 먹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각국의 고유한 음식들이 사라지고 맛도 사라지고 품종들이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흑우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었던 그 까만 소가 일제 찬탈 때문에 일제가 다 데려가가지고 씨가 말랐는데 우리나라 전통 흑우는 황소가 아니라 흑우랍니다. 그래서 그 흑우의 품종을 개발해서 제주도에 지금 키우는 분들이 계시고요. 황계, 닭, 금계 닭의 품종을 개발해서 아크 오브 테이스트, 맛의 방주라고 해가지고 품종을 다시금 개발해서 고유의 맛을 회복하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벌고 내가 착취하고 나만 잘 살면 그 다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방주의 각종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크 오브 테스트라고 하는 걸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바나바 기도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나바 기도에 2시 30분 첫 바나바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교연금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바나바 기도에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